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9절까지였습니다. 월드캠프를 마쳤는데 아직 해외에서 오신 형제자매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저들 교회도 파라과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어제는 헝가리의 자매들이 또 여기 와있더라고요. 어제 헝가리에서 온 자매들을 보면서 2001년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유럽 4개국 전도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독일을 거쳐서 헝가리를 지나서 루마니아, 터키 이렇게 4개국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터키에서 헝가리에서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에서 집회 장소까지 가는 이제 거리가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됐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 지하철 만든 지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하고 말이죠. 제가 지하철을 둘러보니까 우리나라 지하철은 새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지하철이 좀 오래돼 보여요. 그래서 가늠잡아 한 50년쯤 됐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빙그레 웃더라고요. 이게 맞아서 웃는 건지 틀려서 웃는 건지 그러더니 선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목사님 이 지하철은요 100년이 지났어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헝가리의 지하철이 생긴 지 100년이 넘었다. 그때 100년 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100년 전 우리는 그 에헴 하면서 양반 쌍놈 그 시절 집신 신고 다닐 그 시절, 호롱불 켜고 달구지 타고 다니던 그 시절, 아니 그때 만약에 야 저 먼 나라에 가면 땅 속에 막 이상한 게 막 달린대. 그리고 호롱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빛을 내는 막 그 등이 있대. 그러면서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땅속을 달리는 지하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 꿈이나 꿀 수 있었을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이런 얘기 들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래요? 예.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월드캠프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에서 학생들이 또 CLF 목회자가 또 장관, 총장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찾죠.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찾아서 지내는 동안 그냥 입이 자꾸 다물어지지 않는가 봐요. 이렇게 길이 잘 놓여져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느냐, 여기는 바다 속에 무슨 터널이 있다 카드만. 필리핀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경복궁을 갔어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경복궁을 갔는데 그 경복궁 관광을 다 하고 나오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선 이곳 땅 속에는 기차가 다닌다. 아무도 안 믿더래요. 에이 선교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땅 속에 무슨 기차가 다녀요. 아마도 100년 전에 우리가 그 이야기 들었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나. 필리핀에서 온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야 내가 목사인데 뭐하려고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해. 사실이야. 자꾸 설명을 하니까 아, 정말 사실인가 봐.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막 생기잖아요. 캠프 다 마치고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직전 하루가 남았는데 부천 교회에서 숙소로 머물러 있었는데 하루 동안 뭘 할까? 이 학생들에게 뭘 해줄까? 그래서 세 가지를 정해가지고 이 중에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 중에 제일 비싼 곳이 롯데월드인데 롯데월드를 갈 거냐? 응? 서울대공원을 갈 거냐? 아니면 지하철을 탈 거냐? 지하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어느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대접해 주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롯데월드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롯데월드 가려고 하면 그래도 이 학생들 대접을 해야지 하고 이제 돈을 다 가지고 왔는데 지하철 타겠다 그러니까 돈이 들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1호선 지하철을 부천역에서 타고 저 가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의자에 앉으려고 안 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땅속에 막 지나가는데, 예? 그리고 땅속에 여기 있어가지고 턱 서면서 사람이 또 타고 그 지하철을 타고 한 시간인가 두 시간인가 타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2호선, 충무로 여기 2호선에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충무로 여기 이제 그 밖으로 나오는 에스컬레이터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충무로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딱 태워가지고 그 긴 에스컬레이터를 태워주니까 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제는 뭘 사줘도 다 잘 먹겠죠. 이 학생들은 한 번도 지하철을 타본 적도 없고 그런 별천지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야, 우리가 월드캠프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정말 한국이 이렇게 발전됐구나 하는 걸 그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가는 거죠. 헝가리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100년이 넘었다는데, 100년 전 우리나라를 상상해 볼 때, 야, 그때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서 외국 문물을, 이 발전된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쓰면서 폐쇄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외국 문물을 만약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유신 정책을 써서 개방 정책을 썼어요. 모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하에 있는 동안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기차를 놓고 있었잖아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다 구원 안 받고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을 다 열면 여기는 모든 사람 금세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죠?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나를 믿고 내 자신 속에 고립돼서 그렇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교류를 하다 보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연결돼서 흐르는 동안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흘러와서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거라는 사실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저절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소망이, 능력이, 사랑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와서 내 마음의 어둠을 다 내어 쫓아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매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짐승들을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성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짐승들이 들어와 있고 냄새가 나고 시장바닥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제사장도 있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도 아무도 성전 안에 어둠을 내쫓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시면서 조금 전까지 그 어둠을 이길 만한 그 어둠을 내쫓을 만한 어떤 방법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쫓겨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다 그 안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새 성전 안이 깨끗해지고 어느새 성전 안에 짐승들이 다 내몰아쳐지고 매매하는 자들이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이 우리 마음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고 얼마나 내 마음 안에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더럽고 추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더럽혀져 있는지 우리는 감각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실 공간 있나? 말씀이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머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볼 때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에 만삭이 돼가지고 아이를 막 큰 이제 진통이 찾아오는데 방을 구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후태지 경제가 마지막 막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 머무실 만한 방이 없느냐 막 그 노래를 부르는데 꼭 우리 마음에 외치는 것 같아요. 왜 당신 마음에는 예수님이 머물 만한 마음에 방이 없느냐 하고 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만한 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머물러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에 전에 어떤 사역자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돌아왔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구원받고 맨 처음에는 내 마음의 안방에 탁 예수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작은 방으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채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지하실로 이제는 지하실에 모셔놓고 문 잠가버렸다. 그리고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암이 걸리고 나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이럴 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야? 하고 둘러보니까 온데 간데 없잖아요. 더듬어 더듬어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 지하 창고에 잠금장치가 딱 돼가지고 갇혀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사 잠금장치 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하고 마음의 안방에 마음의 보좌에 턱 앉혀드리게 되면서 그렇게 평안할 수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것이지. 우리는 작은 어두운 생각 하나가 내 마음을 엄습해도 그 생각 하나를 이겨낼 힘이 없어서 그냥 끌려가고 마는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더럽고 추한 어둠을 다 내쫓아내 주시듯이 오늘 우리 마음에 성전을 삼으시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의 왕으로 거하시려고 주님이 내 마음의 욕망을 어둠을 또 정말 그 옳은 생각들을 육신의 것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 주셔야 하더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땅이 온전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끝이 나버리듯이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시니까 어둠이 다 쫓겨나가고 끝이 나버리듯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포항에 있을 때라고 기억이 나는데 어떤 모친이 교회를 나오는데 아들을 너무너무 곱게 키워가지고 서른 후반쯤 되는데 직장을 다니는데도 얼마나 돈을 그냥 함부로 쓰는지 돈 떨어지면 차에 아이들을 다 태우고 부모님 집에를 찾아간대요. 애들을 방에 다 집어 던져놓고 돈 내놔라 그런다. 그 아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모친이 아이고 저 아들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고 저 며느리가 내 아들 때문에 저렇게 고통하는데. 제가 모친님 아들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아들 부부 수양이 좀 초청해요. 아이고 내 아들은 말 안 들어요. 그럼 며느리라도 좀 초청해 하시죠. 아이고 그런 소리 마요. 안 된다니까요. 그쪽에서는 그 약간 쓰는 발음이 경상도하고 약간 강원도하고 섞인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됩니다. 아, 왜 안 돼요? 안 되기는. 예수님이 하셔도 안 돼요? 아예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딱 뿌리치고 가시는 거예요. 됩니다 하면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친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 돼, 내 아들은 안 돼, 우리 며느리는 안 돼, 우리 영감 안 돼, 여기 그러신 분들 계시죠? 별로 뭐 반응이 별로신. 안 된다니까. 아이고 내 아들은 안 돼요. 아이고 손톱도 안 들어가요. 찔러도 피도 안 나와요. 부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셔도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하면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걸어가고 계시는 모친님을 향하여 소리를 쳤어요. 모친님,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들은 채 만취하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한번 따라 해볼래요?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야, 오늘 잘 따라 하시네, 오늘요. 예. 그래도 폭염 속에서 살아남으셨네.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모친님, 예수님이 하셔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됩니다. 충청도 발음으로는 뭐라 그래야 돼요? 대슈. 그래야 돼요? 잘 모르겠어.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절망만, 절망을 만나다 보면 그냥 절망뿐인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절망이 싹 그치는 거예요. 제가 수양일 앞두고 그 모친 집에 찾아갔어. 마침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님 수양이 좀 가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이 며느리가 결혼하고 우리 교회 딱 한 번 왔다가 질렸대요. 딱 한 번 왔다가 질렸대요. 왜냐 했더니 어떤 열성적인 형제님이 교제를 했는지 붙잡아놓고 3시간을 교제를 야,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가 좋다는 건 내가 알지만 나 안 가요. 나 안 가요. 제가 자꾸 권하니까 이걸 막 거절은 못하고 핑계를 어떻게 대느냐면 저희 시아버지가 가면 몰라도 저 안 가요 혼자는요 그러더라고. 그 시아버지도 보통 내기가 아니시거든요. 보통이 좀 넘어요. 얼큰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건너방에 계시는 부친한테 다가가서 앉았어요. 부처님 인사를 드리고 앉았어. 다음 주에 수양인데 부처님 수양이 좀 가셔요. 됐어. 근데 벌써 가봤어. 아니 저 며느리가 그러는데요. 시아버지 가시면 가지 자기 혼자는 절대 안 간다 그러는데 아이고 아드님 때문에 며느리 얼마나 고통당하고 살아요. 가서 구원 받으면 오직 좋습니까? 그 시아버님 이렇게 어르신이 가시면 간다고 하는데 어르신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좀 가셔요. 그랬더니 내가 가면 간다고? 알았어. 세상에 이 어른이 며느리를 위해서 수양회를 가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수양회를 간다니까 절대로 우리 시아버지 수양회 갈 분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아버지 가면 몰라도 난 안 가요 그랬다가 시아버지가 가시게 되니까 며느리가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수양회를 참석을 했는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 할아버지가 둘째 날 도망을 쳤다 아닙니까? 며느리만 그 산속에 집어넣어놓고 부처님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근데 감사한 건 며느리가 교회 교자도 모르는 며느리인데 수양이 너무 좋네요. 밥맛도 좋고요. 그러면서 앉아 말씀을 듣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집에 와 보니까 남편이 밥은 안 해먹고 라면만 삶아 먹었는지 그냥 라면 그릇이 가득 싱크대에 쌓였는데 집을 다 청소해놓고 저녁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남편이 왔대요. 남편이 말을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그래, 이제, 너 구원받았나? 이제, 하다 이제 들었으니까. 받았다. 이 부부 사이 대화가 이래요. 어떻게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죄 없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졌는지 이거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잘 모른다. 그것도 모르는 게 구원받았다 카나. 그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첫마디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세뇌 당했나? 당했다. 너 교회 가는 건 내가 허락하지만 나까지 데려갈 생각은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간증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이 자매님이 이제 친정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시고 그날 저녁 남편 혼자 있으니까 가서 만나달래요. 한 8시쯤 갔더니 혼자 식사를 이제 막 마치고 있는데 들어갔어요. 이분이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당신들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제가 성경을 펴서 쭉 말씀을 전했어요. 두 시간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이분이 상을 막 탁자를 때리면서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왜 참된 교회인지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할아버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모친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은 안 되니다. 아이고 그 며느리도 아이고 안 되니다. 예수님이 하셔도 안 돼요. 됩니다. 하고 가버려. 그게 예수님이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되십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시니까 됐죠? 예.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질 않았어요. 내가 걱정하죠. 내가 염려하죠. 내가 그 문제를 지고 있죠. 내가 지고 붙들고 있는 손을 놔야 돼요.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 내가 손을 떼야 주님이 일을 하시죠. 주님이 바꾸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것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100년 전에 지하철이 땅속에 다니고 있었고 전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세계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였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한다면 절대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 병들어 죽게 된 딸을 인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 집을 향하다가 혈루증 걸린 여자가 그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 만지게 되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고 예수님이 돌아보고 멈춰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깨가 스쳐 지나갔다고 다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은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될 때 흘러오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자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라는 믿음이, 소망이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소망으로 그 믿음을 따라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와버리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더라. 그러고 나서 야이로 집으로 향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라. 당신 딸이 이미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 집에 딱 도착했는데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 눈에는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생각이 옳아요? 예수님이 옳아요? 내 판단이 옳아요? 예수님의 판단이 옳아요? 내 눈이 옳아요? 예수님의 눈이 정확해요? 예수님의 눈이 정확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눈을 무시해 보거나 자기 판단을 짓밟아 보거나 내 판단이 틀렸다고 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믿고 내 판단이 옳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판단과 다른 이야기는 접수할 수가 없고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마음에서 거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다고 마시니까 소녀가 일어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그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내가 이해가 되는 한계 안에서 믿으려고 하니까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자기라는 한계 밖의 세계로 나와 육체 밖의 세계에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 포도주가 부족한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습니다. 이번에 여름 수양회 1차 수양회를 치렀는데 대덕에 약 4,000명 가까이 되는 분이 왔어요. 그리고 강릉 수양회는 약 2,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 왔어요. 강릉 수양회는 한 1,200명,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사택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뵈며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일반 교회 목사님이시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와서 복음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자세하게 전해주는지 저 이런 복음 처음 들었습니다. 저 이런 복음 정말 몰랐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기뻐하셔. 야, 저분이 자기 발로 찾아왔다. 세상에. 저 목사님이 자기 발로 찾아와 나를 찾아왔구나. 우리 주위에 많은 목회자님,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우리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있다. 그 목사님 이야기 중에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설교 목사님 하신 말씀 내가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잖아요.
아멘.
내가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하면 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지만 내가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어제 형제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민박을 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민박할 수 있느냐고 아내한테 전화 왔는데 제 아내가 자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 들으면서 못한다 그래 못한다 그래 그러는데 내가 그 형제님한테 전화했어요. 형제님 그 집 민박 좀 하면 안 돼요? 기빈 좀 모시면 안 돼요? 예, 저희 집 너무 작은데요.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30평인데요. 대골이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민박을 하게 돼. 그렇게 한마디 그 집에서 그 집 대골이네요. 그 집에서 민박 좀 하지요. 그 말 한마디 듣고 난 이후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게 앞에 그 나무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푸삭푸삭푸삭 해져가지고 이제 이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야 저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화가 왔대. 직원한테서 사장님 여기 누가 차로 이걸 다 뭉개버렸다 하면서 가면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틀림없이 내가 고쳐야 될 거기를 그랬겠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진짜 수리해야 될 때만 딱 그냥 차가 예? 그래 이제 부서뜨려 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로 안에 있는 시설물을 그렇게 하면 뺑소니고 뭐 이렇게 법에 걸리지만 도로 밖에 있는 이건 뺑소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음주운전도 뭐 이거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대요. 그리고 밤에 CC 카메라 있어도 깜깜한데 누가 왔다 간지 어떻게 알겠어요? 신기한 건 벤츠차가 왔다 갔대요. 어떻게 벤츠차인 줄 아느냐고요? 세상에 번호판을 거기다가 놓고 간 거예요. 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팍 부딪히고 나서 부딪히면서 그 번호표가 떨어졌나 봐요. 그 떨어진지도 모르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참 그 자동차 번호표 쉽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탁 떨어져 그 앞에 떨어져 있는 걸 형제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어제는 안경점에 있는데 어떤 단골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구원받고 처음에 친구들에게 전도 몇 번 해본 거 외에는 어제 처음으로 해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진짜 성도들 내 말 안 듣는구나 교회 말 안 듣는구나 그 마음이 돼. 전도하라 그러는데 그냥 그 말 듣고 가서 전도하면 역사를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어제는 그 단골 부처님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게 돼. 이 할아버지를 보니까 진리를 찾는 분이다. 야, 하나님이 진리를 찾는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야, 나는 전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전도를 하고 있었어. 그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 예배에 오기로 했다 하면서 형제님 막 기뻐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뭐 전도해가지고 전도 몇 마디 해가지고 그걸로 저렇게 기쁘면 내가 복음 전에 한 사람 구원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인데, 목사님 자주 그러시죠? 여러분 목사 안 되고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러시죠.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소리 듣고도 꼼짝도 안 해요. 아이고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우리 같은 성도들이야. 아니 여러분 보고 목사까지 되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살게요. 그래 해봐요. 나도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나도 좀 삽시다. 좀 그래 해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그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오늘 성경의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거기가 어디죠? 예? 거기가 어디예요? 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가 어디? 거기 베데스다 연못 가죠?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 가에 행각 다섯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오라는 숫자는 은혜를 의미하죠.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못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와 있는데 이들은 은혜 앞에 있습니까? 율법 앞에 있습니까? 이들은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잘한 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가 잘했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제는 38년 된 병자는 많은 병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등지고 한참 한쪽 구석진 곳에 채껴져 있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싸매어 주고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고 버려진 거기 아무 소망도 기대할 조건도 없는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거기 이르러 38년 된 병자도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는 자신의 기대가 끝이 난 그곳, 소망이 없는 그곳, 절망뿐인 그곳, 아무것도 인간 자신에게 기대할 조건이 없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거기 찾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왜요? 예수님 만나려면 거기 가야 안 돼요?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거기가 거기요, 시방.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두셨다니까요. 뭐라고요? 어디 두셨다고요? 예, 거기 두셨어요, 거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뭔가 잘하면 되는 것처럼 내 잘난 것 들고 나가면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 두셨단 말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거기. 아무것도 소망 없는 거기. 방법도 길도 없는 거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기에 우리 자신을 두셨습니다. 주님이 거기 찾아와 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건져 주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날 만나 주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아멘. 목사님이 말씀 중에 군에서 찹쌀떡이 먹고 싶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찹쌀떡 했는데 하나님 그날 찹쌀떡을 주셨다 그러면서 얼마요? 목사님 말씀 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숫자를 안 세하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한 70개는 먹지 않았겠나. 젊은 저도 그렇게 뭐 그때 목사님도 군인이었으니까 젊을 때지만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 끝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군대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어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군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군대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멘. 군대에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예.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가정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제 안 된다는 생각 다 버리고,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예수님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어봐요.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봐요. 아멘. 우리 시아버지는 안 돼. 우리 시부모님은 안 돼. 예수님이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며느리는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남편 안 돼. 아이고 차라리 난 천국 같이 가는 거 지겹고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아멘? 그래요. 이제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됩니다. 됩니다. 되십니다. 하고 이제 그래 하지 말고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되겠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주님이 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게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강도 만난 자,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돼서 버려져서 죽게 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인이 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까이 가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거기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38년 된 병자가 왜 거기에 38년 동안 누워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왜 38년이 되도록 거기에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이제 38년의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38년의 고통이 끝이 나는 것이고 괴로움이 끝이 나는 것이고 저주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자기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예, 주님이 일어나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2차 수양에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고, 지금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그 마음,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가족들 초청하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초청해서 함께 가십시오. 알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기 이르러 일어나 내 잘 두고 걸어가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